여러분, 사사기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 사사기 말씀을 많이 또 보시고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있고 기억에 남는 어떤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죠. 우리는 그 언약의 의미와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이 점차 생명을 마감하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징계 가운데 자신들의 약함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끝까지 가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금방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는 이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점차 가나안의 백성처럼 변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사사기는 참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은 사실 사사가 되기에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또 믿음도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드온의 믿음 없음과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완전히 대비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기드온을 반면교사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읽었는데요. 사사기 6장 이 말씀의 처음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사사기 전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 가운데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7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광야의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힘을 일시적으로 강성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7년간의 시간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사들의 이 시기에 이들이 고통을 받는 7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지금 사사기의 기자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받은 고통은 7년간의 고통이었지만 아주 지독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 구원은 하셨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조선에 세도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수탈해서 농민들이 터전을 버리고 산으로 가서 산에 불을 지르고 화전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터전을 다 버리고 산으로 떠났을까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들을 압제하니 이들이 자신의 터전을 두고 산에 많은 은신처들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사기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고통을 이들이 겪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파종하기만 하면 자신의 근거지에서부터 동쪽 광야의 그 근거지에서부터 서쪽 지중해의 블레셋 땅 가사 그 땅에 이르기까지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들이 각자의 그 낙타를 가지고 오고 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밭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파종할 때요. 씨를 심을 때요. 이들이 곡식을 많이 수탈하려고 했다면 추수할 때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씨만 뿌리면 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린 씨앗들이고 뭐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징계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고 죽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마도 이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 스토리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날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통 타작을 한다면 타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타작 마당에서 저렇게 중앙에 소가 이렇게 짐승들이 소나 말이 그 곡식들을 밟으면서 빻아서 이렇게 곡식 알갱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곡식을 털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타작기로 이렇게 타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봄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트리입니다.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았던 그 타작 마당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보통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짤 때는 저기에 큰 네모난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를 짜면 저기 작은 그 붙어 있는 원에 이제 즙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보통 그 일을 하는데 기드온이 봄에 타작을 하는 타작 마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름에나 사용하는 저곳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작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룻기 2장 17절에 나오는 곡식을 떤다라는 그 단어인 하바티라는 원어가 쓰이는데 그것은 룻이 곡식을 주워서 막대기로 조금 주운 곡식을 탈탈 털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당당하게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무서워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니까 미디안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곡식 터는 장면을 보여진다면 자기가 먹을 곡식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게 곡식을 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 포도주 틀에서 보이는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서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어떠한 삶의 소망도 없이 작은 곡식을 털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노량진이라는 이제 동네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이제 섬겼던 청년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지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임용시험,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량진 땅에 왔습니다. 이제 고시생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학원에 줄을 서고 수업을 듣고 마치면 독서실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런 삶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공부하는 자매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자신의 그 힘든 상황들이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겨운 때에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시험을 세 달 앞두고 제자훈련을 모집했는데 자매가 제자훈련에 신청을 한 겁니다. 내심 마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그 제자훈련에서 교회 활동하느라 공부 못해서 시험 떨어졌다고 할까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꼭 이 제자훈련을 받아야겠니 하니까 받아야겠대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대요. 시험이 세 달 남았는데 많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와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 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더 감사한 건 그러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는지 또 감사하게 또 교사가 되어서 또 지금 잘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또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인생의 큰 전성기, 가장 정점, 고점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장 좀 마음이 가난하고 어떠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힘듦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한 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기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작은 고난과 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치 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같이 계속해서 느껴지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즉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엎드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가 본질을 모르고 있죠.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여러분, 기드온에게 지금 어떤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저 포도주 틀에서요 몰래 숨어서 곡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숨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오늘 먹을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의 힘으로.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게 되는 힘은 기드온의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힘과 전혀 다른 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가 그의 힘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급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힘의, 그가 그동안 가졌던 그 힘의 크기와 힘을 사용했던 힘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기드온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라고 할 만한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네. 저희 집은 저희 그 자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이고 또 저도 저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자,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한 발도 물러서는 그러한 대답을 기도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자신의 발을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거듭 거절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던져두시지 않으시죠. 자, 알아서 살아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크기와 규모와 그 어떠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 여러분, 메뚜기 떼가 땅을 덮는 것처럼 수많은 미디안을 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잠깐 떠올랐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훈련을 1년 동안 이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이 선교사님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훈련을 받고 싶고 또 이러한 걸음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대학생이 돼서 시기가 와서 그 훈련을 받아야 하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 훈련을 받은 곳이 스위스에 있는 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곳에 가서 같은 마음으로 좀 훈련을 받고 싶다 했는데 그 훈련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가려니까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년에. 제가 대학생이었고 500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저에게 큰 돈이라서 결정을 했죠. 아, 한국에서 받아야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전 있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어디로 갈지 결정했니? 제가 대답 내면으로 대답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국내에 그냥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근데 너 그렇게 결정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여기가 싸서 좀 여기 가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 국내에서 훈련 받을 돈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돈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 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의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저의 머리를 좀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주는 건데 여기나 저기나 뭘 걱정하냐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원래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서 좋은 훈련을 받고 이렇게 또 힘을 내서 그곳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많이 경험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격려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도 좋은 훈련이었겠지만 제가 훈련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연단을 놓칠 수 있었겠죠. 하나님 그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셨다고 믿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좀 생각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을 빼는 기도원을 절대로 윽박지르시지도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오히려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까 그를 격려하십니다. 등을 이렇게 세게 밀면서 알아서 해 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밀어주시죠. 기도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모습이 너무 신중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순종할 만한데 이 정도 됐으면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기도하는 중에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잘 걸어갔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원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인도함을 주시면 주저하는 제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응답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의견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 참 인상적이십니다.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다녀와라. 재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그 순간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살아오는 습관은 그대로인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와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죄성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좌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시죠? 받으십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쌓은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 준비한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제서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나이다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렇게 반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떠나서야 그 재물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을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는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사로 부름받지만 사사의 어떠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제서야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안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또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단을 다 찍어버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순종을 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기적은 기드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기적은 기드온을 바꾸지 못했어요. 어떠한 사사들보다 기드온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고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재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자신 없는 모습,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해요. 기적이 기드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양털 시험. 하루는 양털을 젖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 하루는 하나님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나머지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이 쓰이는 말은 나사라는 단어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던 보통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인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힘이 넘치고 완전한 자였고 아주 당대의 용사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인망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반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드온이 원체 그 땅에서 잘하는 지도자였지. 기드온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하루 먹을 곡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죠. 탁월한 사람들을 줄 세워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두 번째 백성이야. 너는 내 세 번째 백성이야. 너는 내 백 번째 백성이야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인생에 곤고한 자들,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신앙의 수준에 그 눈을 맞추어 주셔서 기다리심으로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더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공고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지만 너무나도 현실이 힘들어서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버거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떠한 힘듦이 있으십니까? 영혼들을 섬기시는 분들은 한 영혼을 섬기며 얻게 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영혼이 속썩일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공동체에서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에 고단함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한 코너에 직장 생활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코너를 가득 채우는 직장 생활 잘하는 법, 힘든 직장을 그만두는 법, 당신이 인생에서 행복한 법, 이제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 힘들 때 읽어야 할 책,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이제는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너무 버거운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고한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름을 붙여보시겠어요? 큰 용사의 자리에. 동혁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동혁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체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힘드신 분 정상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어떠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상에서 그 자리를 버텨나가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값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지만 그가 수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고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서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 섬겼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우리는 기드온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구나. 동일하게 연약하고 나약한 저도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단단하게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장 가난한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나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하며 동행하며 나의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